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 쪽에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우리가 어제는 앞부분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그의 가정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렇게 살펴보았죠. 그 가정의 모습이 가정과 관련된 것이면서 동시에 한나에게는 여러 면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럼 과연 그런 상황 속에서 한나는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습니다. 뭐 너무나 유명한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또 서원했던, 그래서 사무엘을 낳으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했던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을 조금 더 꼼꼼하게 볼게요. 일단 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문제가 도대체 어디서 출발을 했는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남편 때문에 생긴 겁니다. 남편이 분인나라고 하는 두 번째 부인을 얻지 않았으면, 그리고 분인나가 아이들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지 않았으면, 그랬으면 한나가 지금처럼 힘들고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없어도 그래도 어떻게든 잘 지내고 그렇게 할 방법이 있었을 텐데, 두 번째 부인이 들어와서 아이들을 낳고 또 한나를 함부로 대하고 격분케 하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사람마다 조금 입장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는데 이 본문 앞부분에 남편이 한나에게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열 아들보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게 더 괜찮지 않느냐,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위로를 했는데, 사실은 저는 그런 부분을 읽을 때 한편으로는 남편이 미워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문제의 첫 출발점은, 근본 원인은 바로 그 남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사랑을 해준다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남편에게 소망을 줄 수 없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지금 같은 고통이 생긴 것이니까. 그러니까 저도 남자기 때문에 이 여성분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복잡할 것 같아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주는데 첩을 드리고. 참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은 남편 때문이고, 그리고 해결책도 남편을 통해서는 어떻게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남편이 자기를 미워한다고 하면 나를 더 사랑해달라 이럴 텐데, 그게 아니고 남편이 사랑해주고 잘해주고 있지만 그런 애가 해결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이 상황에서 이제 한나가 선택한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일단 한나는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일단 생각을 잘하죠. 깨닫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를 잘 생각합니다. 아, 이건 남편에게 의지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남편이 나를 더 사랑해 주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자기가 어떤 처지인지를 잘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구원자로,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잘 깨닫습니다. 일단 이 깨달음이 기본이 되어야 그 다음에 뭔가 행동을 취할 수 있거든요. 그럼 한나는 이렇게 생각한 다음엔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9절을 보세요. 9절을 보면 한나가 했던 행동을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남편 엘가나, 한나, 그리고 두 번째 부인인 분인나, 분인나의 자녀들. 모든 가족들이죠. 이 사람들이 매해마다 실로에 올라와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남편이 분깃을 주었죠. 그 분깃들을 받고, 그래서 같이 잘 먹고 마신 다음에 그들은 아무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다 그냥 숙소에 있건 돌아가면 어떻게 하는데 한나만, 한 사람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던 자리에서 한나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한나가 했던 행동을 보면 그들이 하는 행동과 달라요. 남편도 기도하러 가지 않습니다. 분인나는 더군다나 기도하러 가지 않습니다. 근데 한나 혼자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보면 제사장 엘리가 문설 주경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이건 그냥 기록을 해놓은 것이고, 10절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했던 행동이 나오죠. 아주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첫 번째로 여호와께 기도하고 두 번째로 통곡하고 세 번째로 11절입니다. 서원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다 한 뭉치로 우리가 생각하곤 해요. 물론 이게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벌어진 일이니까 같은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각각 별개의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와서 막 기도한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한 거죠. 근데 기도하다가 마음이 너무 슬프니까 기도는 또 이제 아는 곳 없이 하나님 앞에서 막 울고 불고 통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과 통곡하는 건 다릅니다. 통곡하면서 기도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막 마음이 막 울컥한 것을 하나님 앞에 와서 통곡을 해요. 그러다가 세 번째로 나중에 다시 기도로 돌아오는 거죠. 기도를 하면서는 이제는 서원을 하는. 그러니까 이 서원했던 것은 처음부터 서원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기도를 막 하고 그러다 자기의 상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막 쏟아놓고 통곡을 하고 그러다가 다시 기도로 돌아와서 서원하는 기도를 하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참 저도 이 본문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했던 적이 있나. 사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저는 뭐 이렇게 통곡할 만큼 힘든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감수성이 예민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자신의 상한 감정을 다 토로하는 이게 차마 친정엄마에게도 가서 얘기할 수 없는 남편에게도 어떻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한 마음들이 있는 거죠. 이걸 하나님 앞에 나서 막 울며 불며 다 쏟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서원을 했는데 이 서원했던 내용이 뭐냐면 너무나 유명한 내용이죠. 11절에 보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서원 때문에 사실 오늘날까지도 힘들어하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본인은 원하지 않았는데 부모님이 서원한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죠. 이 사무엘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지금 서원을 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거죠. 머리를 삭도에 대지 않고 한평생 하나님께 드리겠다.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으로 바치겠다는 거예요. 이게 참 독특하고 묘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아직은 뭐 성전이 없었습니다만 성막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론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서원하지 않아도 그냥 제사장입니다. 그 레위지파에서 태어나는 사람들도 서원하지 않아도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아 나는 세상에서 살고 싶은데요. 아 그건 자기 바람이고 그런 생각을 갖건 어떤 재능이 있건 소용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냥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 근데 지금 이 한나의 가정은 어떠하냐면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지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께 바쳐질 이유도 없어요. 어찌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바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도 모르겠어요. 합당한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인데 휴가 뭔데 성막에 와서 성전일을 성막일을 한다고 하지? 너 나가. 그러면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한나가 내가 아들을 낳으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참 이 서원했던 내용을 보면 이 서원이 과연 합당하냐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거든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조건을 무조건 막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한나의 서원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에게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요. 내가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는. 사실 이런 본문을 읽으면 우리 이제 연세가 좀 드신 권사님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이게 조금 젊은 애기 엄마들이랑 성경 공부할 때는 이 본문들은 항상 고민이 됩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다고 그래요. 목사님이 성경 공부하다가 물으시는 거죠. 예준 엄마, 예준이를 주님께 평생 드릴 수 있겠나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게 대답하기 곤란하죠. 보통 때는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이랬는데 저는 우리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 예준이가 주님을 위해 평생 사는 아들이 되도록 머리를 삭도에 대지 않고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이게 말이 잘 안 나온다고요.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여하튼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게 이제 결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나가 선택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해서 내가 한 두세 가지를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아는 대로 한나가 지금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해결책으로 찾았는데 이 모습이 갖고 있는 일상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한나는 여지껏 한 번도 안 가던 곳에 새로 간 게 아닙니다. 한나는 매해 실로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질문을 던져보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지껏 매년마다 이 실로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었는데 여지껏 매해마다 똑같은 고난이 있었는데 고통이 있었는데 분인나가 매해마다 힘들게 했으니까 여지껏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린 적이 있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본문이 기록이 없으니까요. 매해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울부짖었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았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본문을 보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려고 하면 내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에 가야 되고 시간을 막 따로 내야 되고 이게 아니라 사실은 여지껏 매해 올라가던 곳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지껏 늘 익숙하게 가던 곳에서 여지껏은 안 했던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나가 선택한 해결책은 어찌 보면 매우 가까운 곳에서 찾은 해결책입니다. 조금만 시선을 돌리면 아, 내가 그때 그 자리에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었는데 왜 안 했을까? 그때 내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데 왜 내가 안 했을까? 교회가 뭐 저 멀리 어디 미국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걸음을 하면 얼마든지 갈 수 있고 또 사실은 내가 매번 가던 곳이었는데 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해결책으로 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한 첫 번째 특징입니다. 한나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찾은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늘 하던 것이었는데 지금까지와는 다른 태도를 취하는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원자로 여기고 또 신앙적인 어떤 해결책을 찾을 때 그게 과연 내가 하기에 너무 버겁고 어렵고 너무 조건이 안 맞는가? 아닙니다. 사실은 매번 가는 곳, 매번 익숙한 곳, 매번 드리는 시간 속에서 이전과 좀 다른 마음과 다른 태도를 주님 앞에 취하면 되는데 그렇지가 못해서 늘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중요한 두 번째 특징입니다. 뭐 우리가 늘 잘 알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 모든 모습들을 보면 고난이 도리어 한나에게 복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제가 한나를 너무 폄하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만약 한나에게 분인나가 격분시키는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분인나 때문에 속상하고 힘든 일이 없었다면 한나가 과연 기도하러 나왔을까요? 저는 참 인간은 얍삽한 존재이기 때문에 참 어리석은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조금만 편안해도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게 대부분의 인간들이 보여주는 특징이에요. 어찌 보면 분인나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한나의 모습, 간절히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은 분인나가 주었던 그 격분함, 고통, 평화스럽지 않은 가정 이런 것들 때문에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평화스럽고 너무나 좋은데 분위기가 좋은데 한나가 거기에다가 금상첨화로 기도도 막 열심히 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하는 한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들을 드리겠다고 서원하는 한나, 그 한나의 모습은 고통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늘 적용할 때에는 우리는 고통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적용을 하지만 실제로 이런 고통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을 하겠습니까? 이런 고통이 없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서원을 과연 하겠습니까? 고통과 힘든 과정이 있기 때문에 힘든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내 몸으로 어떻게 해결이 안 되니까 발버둥 치다가 하나님 앞에 나온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고통이 어려움이 한나에게 하나님을 찾게 하는 귀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죠. 중요한 세 번째 특징입니다. 우리가 요즘 뭐 요한복음 말씀도 보고 있고 주중에 설교 공부할 때는 데살로니가전서 말씀도 보고 있는데 요즘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것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경험하고 아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어려움이 생기면 그러면 그 사람이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선택을 하느냐? 아닙니다. 10명 중에 고난을 만났을 때에 고작 한두 명이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선택을 합니다. 이건 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평생 살면서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과거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던 사람이 지금 어려움을 만나면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그냥 나도 모르겠다 그냥 팽개쳐버리는 그런 선택을 하는 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고통을 만났어요. 그때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보면 아,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은혜를 베푸시려고 저 사람의 마음을 저렇게 기도하겠다는 마음을 갖도록 저렇게 바꿔주셨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살려주시려고 하는구나. 그걸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기도하러 나온 것, 기도하겠다는 그런 선택을 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미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일상적인 모습, 상식적인 것들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배우자를 사랑하고 자녀를 귀하게 여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직장에 가면 열심히 성실히 사나요? 뭐 마지못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을 취하는 때들도 있지만 정말로 도덕적인 모습으로 성실히 열심히 사는 그런 것들이 항상 당연한 것만은 아닙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여서 모든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 찬양하고 아닙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신앙생활 20년 30년 한 사람들도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해서 항상 기도하는 선택을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아,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보면서 아, 환경을 보지 말고 상황이 어렵지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겠다는 마음을 먹는 모습을 보이면 아, 내가 살겠구나. 내가 이 문제 해결받겠구나. 주님께서 이미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시작하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늘 귀하게 여기지만 뭐 정말 이게 귀한 장면인데 잘 생각해보면 이 장면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면 여러분, 한나는 아브라함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반응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렇지만 기도하러 안 나갑니다. 오랫동안 아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통곡하거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서운하거나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근데 한나는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통곡하고 서원하고 이런 행동을 하죠. 그래서 모든 면에서 보면 한나가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훌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참 아브라함의 신앙을 따라가는 거 참 귀하고 좋은데 어떤 때는 아브라함보다 더 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나를 통해서 전 세계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도 또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무언가가 안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또 아브라함이 당했던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을 만나는 것처럼 보여도 나는 아브라함보다 더 열심히 간구하고 아브라함보다 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지금 한나가 보였던 믿음의 모습보다 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갖고자 노력하는 그게 우리 모습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바라고 소망하는 대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을 받고 또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음성을 우리가 다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늘 믿음 안에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통 속에 있었던 한나가 주님 앞에 찾아 나와 기도하고 통곡했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할 수 있는 대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급적 이와 같은 어려움 만나지 않고 평탄한 길로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혹여 물질적으로나 건강의 문제에 있어서나 사업의 문제에 있어서나 혹은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영적으로 감성적으로 육적으로 어려운 일들을 피치 못하게 만나게 된다면 우리에게 한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다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오직 주님만을 구원자로 여기는 믿음으로 사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무엇이건 사소한 문제, 큰 문제 주님 앞에 들고 나고 기도할 때에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기도들을 다 들어주시고 한나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또한 우리들에게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